이효인 세계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번 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최대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주 후반 자포리자에 있게 될 지원단을 이끌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언제 자포리자에 도착할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여정에 대해 안보상 이유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자포리자 원전이 전쟁 와중에 공격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전에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극 극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보스토크 2022 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오늘 훈련 날짜를 이틀 연기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스토크 훈련의 날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러시아 측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발표했던 13개 훈련장이 아닌 7개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몽골,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13개국이 참여합니다. 보스토크 훈련은 러시아의 동부 군건구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며 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번 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금지 조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오스트리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비자 촉진 협정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 시민과의 관계 단절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며 협정 중단 주장이 만장일치 지지를 얻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러시아인이 비자를 받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난 2월 말 이후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자 촉진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전함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를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어제 타이완 해협 공해를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미 순양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어떤 선박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달 초 이후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타이완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육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중국의 무인기에 대해 경고 후 퇴각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27일 중국의 사회 연결망인 신화 웨이보 등에 타이완군이 주둔해 있는 진먼섬 상공을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날 진먼섬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지만 민간용 무인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무인기를 향해 경고 신호탄을 발사하고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법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는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과 관련해 1차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호주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에 처음 참가하는 일본은 영내 연합훈련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협력 추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밝혀 기지 정상화에 첫 발을 뗐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특이 동향은 없지만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 동향은 미식별된다고 북한군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지난 6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즉 UFS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 몽골 과장이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워싱턴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북한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평양은 대응 조치로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점이 미한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서방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밀착 관계가 강화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의 입을 빌어 핵실험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한 인터뷰 내용은 핵실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며 핵실험 시기와 방식 등 주도권을 부각하면서 미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뭐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미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박 교수는 미한이 북한의 핵실험을 유도한다는 식의 인터뷰 주장에 대해선 북한 특유의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를 3자의 입을 통해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3월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면서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며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3월 달에 이미 화성 17형 모라토리엄을 깼고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나섰고 그리고 지금 동창리 로켓 발사대 증개축도 이미 지시를 했거든요. 북한은 핵실험을 추가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거든요.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미한 연합 연습과 관련해 한국군은 5년 만에 정부 연습과 미한 연합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과거보다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사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9일 반격 연습이라고 불리는 2부 연습에 들어간 UFS 연습에 대해 올해는 계획 변경 소요가 적은 13개 훈련을 통합해 실시하고 내년엔 규모와 종목을 본격 확대하겠다며 방역 안전 도움을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인 전국급 전쟁 연습 상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부 연습이 공화국을 불의에 군사적으로 타고앉기 위한 북침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개성을 경유해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선제 공격에 의한 북침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부 연습은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개념에서 비롯된 작전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안 하면 이 작전 계획 자체는 실행이 안 되는 계획들이에요.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함께 방어가 끝난 시점에는 북한군 전력들이 거의 괴멸됐다 상태로 보고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작전 계획이죠.
한편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전임 정부가 2019년 착수하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와 중국의 반발 등이 거세자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뤄왔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지의 보강과 증축 공사가 가능합니다. 환경 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공사 차량과 식량, 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4주간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26일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구스타보 드라우비넨 NPT 평가회의 의장은 이날 최종 선언문의 내용을 두고 참가국들이 전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Russia is the reason we do not have consensus today. So let's be clear. Russia is the one that threw away.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 대표는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충실한 내용의 결과 문건을 버린 것은 러시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끈 러시아의 행동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인 안전조치 합의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시설 혹은 장소, 특히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군사활동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최근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고 원전을 방패 삼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을 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도 중동 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회원국들의 의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되지 못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세계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을 재차 우려한다며 평가회의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일 공개된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의 2016, 2017년 핵실험만 적시해 규탄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전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북한이 행한 6차례 핵실험을 모두 규탄했고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해서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관계국들이 대화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현행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호주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에 처음 참가하는 일본은 영내 연합훈련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협력 추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호주가 주관하는 피치블랙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곳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영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5일 피치블랙 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배경을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우방 국가들과의 연합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미일 합동훈련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 미국, 호주 등 다른 참가국 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부대의 전술 기량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참가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심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1월 일본 방위상과 호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피치블랙 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훈련에 F2A 항공기 6대와 15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에 올해는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17개국이 참가합니다. 올해 피치블랙 훈련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과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일본, 한국,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직접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공군은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공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통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공역을 남반구까지 확대하고 여러 국가의 다양한 항공 전력들과의 공중작전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군은 KF-16 전투기 6대, KC-1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1대와 1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번 훈련에 16명의 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VOE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 공군은 한 번에 최대 80대의 항공기가 공중에 떠있는 역동적인 항공작전을 포함하는 훈련 중 동맹 파트너와 모범 사례를 배우고 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한 북한에 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며 북한이 요청하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정확한 코로나 진단 방식이 주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대북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6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북한에 또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북 백신 지원 정책에 변화가 없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의 백신 할당은 국가 수요를 토대로 하며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들의 백신 전략에서 명시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다면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7억 회분의 백신을 146개 나라에 제공했듯이 그들과도 기꺼이 백신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 13일 만인 지난 25일 발열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열자 발생 지역을 즉시 봉쇄하고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와 유전자 염기배열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발표한 발열자 4명 모두 독감이라면서 이들 모두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고 발열자 발생 지역에 대한 봉쇄는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엔아동기금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한 BOA의 입장 문의에 현재 언급할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WHO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WHO는 신종 코로나 추적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자국 내 상황을 알려줘야 각국 현실을 토대로 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버트 버넨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공중보건학 교수는 26일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를 확실하게 테스트할 역량이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이 발열 증상을 신종 코로나 감염의 대용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열 원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많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부정확한 진단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버넨 교수는 백신 접종 없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이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취약한 북한의 의료 시스템, 만성적인 식량난과 맞물려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버넴 교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종식 선언 당시에도 BOA에 잠시 코로나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잠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이나 변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20만 포대에 달하는 쌀 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대규모의 쌀을 들여오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또다시 제기되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도산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은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비오이가 입수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이 공고에 따르면 해당 화주는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 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만 톤 운송을 추진 중입니다. 쌀은 50kg 포대 단위로 운송되며 희망 출항일은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로 안내됐습니다. 만 톤의 쌀이 50kg씩 분산될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될 쌀 포대의 수는 약 20만 개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쌀 한 포대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에서 20kg 포장 단위로 환산하면 북한이 수입을 추진 중인 쌀의 양은 50만에서 100만 포대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양의 쌀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이 공고문과 관련해 28일 B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항지인 비샤카 파트남항 일대가 9월 말까지 몬순 기간이라며 장마가 끝난 시점부터 쌀을 운송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해당 쌀의 수출입을 추진하는 회사나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반 회사를 통해 대규모 쌀을 수입하는 정황일 수도 있지만 인도 정부나 국제 원조 기구 등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북한으로 향하는 인도적 식량 지원품의 경우 공고문 첫 줄에 세계 식량 계획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기구의 이름이 기재된다며 대북 제재 등 북한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문에는 기관명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쌀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근 몇 개월간 거듭 부각되어 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 통제 조치로 경제적 제약이 늘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도 많은 양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이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이 구매했거나 지원받은 인도산 쌀이 실제 북한으로 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수배 안내문이 선박업계에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북한을 출도착지로 명시한 선박 수배 안내문의 경우 이를 공지한 화주 상당수가 선박을 찾지 못해 운송을 포기한 사례가 최근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억류되거나 해당 선박의 선적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베트남 회사 소유의 동탄호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을 옮겨받았다가 각국 정부의 입항 거부로 약 7개월간 공해상을 떠돌았습니다. 당시 동탄호는 문제 석탄이 북한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 수배 안내문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업계는 동탄호가 각국의 입항 거부로 하루 만 달러씩 최소 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해 6개월간 입항을 거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운송에 관여한 선박일지라도 북한을 기항할 경우 최소 6개월간 한국에 입출항하는 화물을 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는 화물이 식량인 만큼 선박 수배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지역 운항 때보단 높은 운임이 책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오늘, 즉 29일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에서 대북 인권 단체들과 만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면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여러 단체와 사람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오는 9월 유엔 총회 보고서에도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0분간 진행된 면담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북한에 요구하고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의 하나인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새 학기 동안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책임규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탈북민들의 소송도 어렵지만 가능하다며 잔혹한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로스쿨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조직인 인권 옹호자들은 26일 VOA에 이 학교 로스쿨 사상 처음으로 3학기 연속 북한 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과 가을, 올해 봄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의 북한 인권 기록 조사 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3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첫 프로젝트로 탈북민이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관리들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근 다른 나라의 인권조사 메커니즘을 분석해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한국계로 지난 2021년 인권옹호자들 부회장을 맡아 북한인권 책임규명 프로젝트 출범을 주도한 이 학교 졸업생 재스민 신 씨는 이날 VOA에 실향민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소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며 대학 졸업 논문을 북한 인권에 관해 쓴 뒤 유엔기구에 근무할 때도 줄곧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원래 이북에서 자라셨는데 이제 18살 때 이제 이민군들이 타격이 되셔서 그때 이제 집에 불을 다 질러서 이제 사실 곳이 없게 되시는 바람에 18살 때쯤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가족들 뭐 두고 오신 또 그런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집을 이렇게 불태우고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와닿았고 또 이제 할아버지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마음이 아파서 아무래도 이쪽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신 씨는 이 학교 단체 인권옹호자들이 일반 학생 조직과 다르게 전문적인 비정부 기구와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사건에 관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며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백지은 박사의 제안으로 이 학교 로스쿨 동문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가 연결돼 처음으로 북한 인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탈북민 지원단체 애녹을 설립해 활동하다 로스쿨에 입학한 앤드로 홍 씨. 역시 모친이 실향민 가족 후손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줄곧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 활동에 참여한 에리카 험버그 씨.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모니카 리 씨 등이 우연히 로스쿨에 모두 있어 출범이 순조로웠다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신 씨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탈북민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검토했다며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게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추진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 법안들을 보고 어느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이제 도움이 될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그 FSIA라고 원비어도 부모님도 그렇고 다 이제 다른 그 피해자분들도 이 법에서 이제 소송을 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밑에서 이제 HURDLE은 그 이제 탈북민 분들 중에 피해를 정확하게 입증하실 수 있고 또 미국 이미 미국의 이제 시민이라던가 최소한의 영주권자이셔야 하니까 그런 약간 절차적인 그래서 딱 그 알맞은 피고를 찾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은 났지만 어쨌든 맞는 사람을 찾고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법원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선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부모와 선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석방된 케네스 배 선교사 등은 모두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소송을 통해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미국의 법정에 서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피해들, 인권 유린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 탈북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3개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한 앤드루 홍 씨도 이날 BOA에 10년 넘게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이들의 입장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게 보람이 있었다며, 하지만 탈북민은 오토 원비어 가족과 달리 소송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해요. 가족이 해를 당했을 때 정신적인 그런 피해, 예,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당하는 것만큼 그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줄지는 좀 그게 좀 힘이 약하죠.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다 치면은 이런 소송을 걸었을 때 북한 당국이 보복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리카 험버그 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열악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재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1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책임 규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overall goal is to say is to sort of send a message and say that
전반적인 목표는 이런 형태의 잔악행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 법원엔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란 겁니다. 에리카 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 북한 정권의 잔혹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북한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방향을 권고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BOA에 이런 협업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겐 큰 도움과 격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법대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이제 하버드 법사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북한인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그 법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북한인권 개선, 특히 이제 책임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 실제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이제 그런 자료로 이제 남을 거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로펌을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소송과 입법, 유엔 메커니즘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건 의미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제스민 신 씨는 하버드대 로스쿨의 북한인권 프로젝트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로스쿨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 제3자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하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법을 새로 배우고 있는 또 이제 하버드라는 곳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정의 실현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이제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그들의 경험들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프로젝트가 발판이랑 씨앗이 돼서 하버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북한 인권 쪽 일에 힘을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멀리 뻗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이자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205년 전인 1817년에 설립된 하버드대 로스쿨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미국 각계각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현실성 논란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여전히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의 핵심적인 경제적 혜택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지도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인책으로 제시된 미북관계 정상화는 비핵화 과정의 마지막 절차로서 진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2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님, 북한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는 없을 텐데요. 한국이 재고해야 할까요?
No, I think it's a very effective proposal. It's an initial proposal. It's a comprehensive.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제안입니다. 중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건, 식량과 농업 원조, 외부 투자,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제안이죠. 중요한 첫 단계이자 과정의 시작입니다. 김여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과정의 시작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구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지지 세력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Well, I think that as Ambassador Trani said, this is an initial proposal, and I think that's really the key word is initial.
디트라니 대사님 말처럼 이건 초기 제안입니다. 초기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구상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것을 담대하기보단 현상 유지 계획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는 구상으로 말이죠.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계획 말입니다. 작동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과 북한은 이 구상의 깊이와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상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고 대중에게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구상을 접하지만 북한 피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상 유지이자 아직 담대한 게 전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님, 이 구상의 핵심은 북한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김여정은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강낭떡을 원치 않는다면 강낭떡을 간절히 원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Well, I think North Korea does need economic assistance. When we look at the food situation, when we look at the health.
북한은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식량 사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과 에너지 상황도 그렇죠. 정권뿐 아니라 2,500만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요소는 현 셈법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핵무기나 미사일 시스템을 경제 패키지와 바꾸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긴 안목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김여정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안보 보장이나 제재 해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정, 로드맵의 시작입니다. 로드맵에서 이건 경제적 요소입니다. 안전보장, 제재 해제와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쳐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 요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 핵심 요소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your question identifies the paradox. That North Korea desperately needs economic reform.
이 질문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그는 핵무기와 미사일, 엘리트 계층에 대한 지원, 한반도 지배를 위한 신식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말입니다. 그가 경제발전에 나선다는 것은 개방을 뜻합니다. 관여를 뜻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주민을 희생시키며 정권 존립을 추구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디트라닌 대사님 말처럼 또 방금 하신 질문이 암시하듯 북한은 경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를 막은 장본인은 김정은이었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님,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담대한 계획에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전부터 들어왔던 제안인데 미국이 이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Well, I mean, I think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I think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과의 30년 협상을 돌아볼 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결말에 해당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마친 뒤에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차로 말입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대표부 설치도 논의할 수 있죠. 실제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재임 당시에도 논의됐습니다. 중국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1979년 관계 정상화 이전인 1975년 우리는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정상화는 이런 과정의 끝에 와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말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가정이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무역이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용인할 수 있나요? 자국민을 세계에 노출시키게 될 텐데요.
Yes, again, I think that's what that's the problem for Kim Jong-un. He needs that engagement. The country needs that engagement.
그렇습니다. 그게 김정은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는 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국민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건 그에게 위협적인 일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와 외부 영향은 정권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저는 디트라닌 대사님 말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여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열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교류하는 건 매우 훌륭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꺼릴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진실에 노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북한은 이번 구상뿐 아니라 전임 행정부의 구상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접근법이 남아있기는 한가요?
Yes, I remember hearing from a long-time Korea watcher who did say that.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한 전문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고 단지 재활용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고무됐습니다. 이번 주 이 대사는 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담대한 구상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권 우선 접근, 대북 정보 유입,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장기적 집중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당장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상의 초점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핵화가 먼저이고 통일은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통일 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님, 담대한 구상엔 인권 개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요 단점이란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No, you know, as I said before, I thought the audacious initiative of the Yun administration.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매우 잘 설명했지만 경제적 요소입니다. 로드맵의 한 부분일 뿐이죠. 행동 대 행동에 대한 것이고 이건 구상의 일부입니다.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도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제재 해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건 그 어딘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구상은 윤 정부가 미국과 억지력 향상과 강화 협력을 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그런 점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론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경제 패키지에 대해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지력과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진전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인권 문제가 등한시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까요?
No, human rights can't be put aside. Human rights is not only a moral imperative, it's a national security issue.
인권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인권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부인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2년 만에 인권회의를 개최하는데 고무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인권이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인권을 앞세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인권을 앞세워야 합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I like everything that Colonel Maxwell said. But the key here is it's a moral imperative.
맥스웰 대령님의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핵심은 북한 주민 2,500만 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6자회담 당시를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수용소 문제의 진전과 이에 대한 투명성 말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또 이신화 대사 임명과 통일부 성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황해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에 비가 끝나고 오후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8도, 최고 24도, 신우주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6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5도, 해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8도, 최고 21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 최저 18도, 최고 22도, 함흥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장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 해산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원산 흐리고 한때 비, 최저 17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선봉도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3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최저 7도, 최고는 18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번 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최대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주 후반 자포리자에 있게 될 지원단을 이끌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언제 자포리자에 도착할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여정에 대해 안보상 이유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자포리자 원전이 전쟁 와중에 공격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전에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22 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오늘 훈련 날짜를 이틀 연기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스토크 훈련의 날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러시아 측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발표했던 13개 훈련장이 아닌 7개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몽골,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13개국이 참여합니다. 보스토크 훈련은 러시아의 동부 군관구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며 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번 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금지 조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오스트리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비자 촉진 협정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 시민과의 관계 단절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며 협정 중단 주장이 만장일치 지지를 얻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러시아인이 비자를 받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말 이후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자 촉진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전함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를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어제 타이완 해협 공해를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미 순양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어떤 선박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육군 진멍 방어사령부는 중국의 무인기에 대해 경고 후 퇴각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27일 중국의 사회 연결망인 신화 웨이보 등에 타이완군이 주둔해 있는 진먼섬 상공을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날 진먼섬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지만 민간용 무인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무인기를 향해 경고 신호탄을 발사하고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측의 무인기 도발이 점점 잦아졌다면서 거듭되는 도발은 타이완의 국방과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지법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는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과 관련해 1차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22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 FBI의 검토를 중단할 것과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28일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사용한 실사격 등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지상자위대 소속 1,400여 명과 미 육군 700여 명이 규슈 자위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외곽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